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44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부의 기름 그릇과 수넴 여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기를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남편은 죽고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두 아들을 체주에게 종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 즉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예, 과장법이라고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처럼, 즉 갚아야 할 빚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집에 기름은 5천 원어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리라고 했고 빌린 그릇에 모두 기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가면 늘 들러 식사를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자고 했습니다. 신세를 지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지만 여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는 아들, 자식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했고 여인은 놀리지 말고 허물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때 아마 옥수수를 추수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무릎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였어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뭐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 곧 세상적 형통과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면 틀림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풍 때문에 바다가 뒤집어져서 바닷물이 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장마가 져야 예, 그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저수지에 물이 없던 저수지에 물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가 소양강댐을 완공한 지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뭐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채운다면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공식적인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 채우면 140만 개 채운답니다. 그런 물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큰 비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대가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안다. 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오므리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므리 가문의 최악은 아합이고 그 아들은 아하시아고 또 그 동생이 지금 여호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예, 어두운 시대에도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이곳에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는 요즘을 하면 신학교를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결정해 주지 않고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결정하게 해줍니다. 10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 모두를 수용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도록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예, 그 죽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죽음의 장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예,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과 죽음을 또렷하게 바르게 수용하려면 부활에 관한 소망이 또렷해야 합니다. 그것이 흐릿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만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할 것입니다. 2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 오늘은 25절부터, 그 특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그 25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인데, 제가 제목을 단장의 수넴 다락방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장은 창자가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는 어미 원숭이의 나중에 배를 갈랐더니 그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 특히 단장은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A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멀리서도 수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어 무슨 말로 맞이하라고 했습니까? 그 25절 하반절과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예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멀리서도 누군가가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수넴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녀와 또 그의 가족과 친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건물 위에서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아이는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친밀하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예, 또 그 뭐 단체 사진을 찍어도 자기 가족, 자기 뭐 자녀는 금방 알아봅니다. 예, 그래서 인사말이 평안하냐인데 샬롬입니다. 이것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초하룻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었는데도 여인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 가끔 그 약속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뵙고 예, 뭐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샬롬이죠. 예, 그분 대답이 네 라고 하는데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합니다. 예,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맞으면서 평안하냐를 세 번을 묻습니다. 예, 반어법이죠. 평안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그 평안하냐라고 물었으니까 평안하다라고 그저 답변이기, 답례의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의 문제가 평안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B번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은 아들을 구하지 않았었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었다며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예, 그 발을 안았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굳게 조이다, 달라붙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끌어안은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당신만이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게하시가 제지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마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교회에서 상담할 때 예, 우시면 그냥 저는 티슈만 줍니다. 예, 그 울어야 감정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특히 남자가 올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 밖에서 울지도 못하는데 와서 울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 줍니다. 예, 그 사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잡고 있는데 엘리사는 왜 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라고 하거든요. 예,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을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목회자가 다 알지 않습니다. 다 아는 척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네. 이 게하시는 여인의 행동이 무례하고 선지자의 품위를 깎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자식이 처음에 없을 때보다 있다가 없게 되니까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C번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무엇을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까? 29절 볼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예,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예, 내 허리를 묶고에서 묶다는 묶다 그리고 들다 가다 이 동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지체함 없이 그 빨리빨리 가라고 예,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여인들이 한복을 이제 평상시에도 많이 입을 때 명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명절 때 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렇게 한복을 다 올리고 끈을 묶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야지 그 소위 걸리적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유대에서는 이게 통으로 된 옷을 입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발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조금 올려서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제 이 표현은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배고플 때 했던 행동 아닙니까?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뜻이 그런 의미보다는 그 검소한 생활을 하다 또는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70명을 그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벼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농부들이 만나면 인사법이 서로 목을 안고 상대의 볼에 입을 맞추고 샬롬 샬롬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그 다음에 이마에 입술에 대고 그 다음에 이마에 대고 손을 잡고 흔들고 그 다음 안부 묻고 그냥 한 30분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뭐 지진이나 아니면 물난리로 등으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나라에 뭐 먹을 것과 구호 물품을 보내주기로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늦게 갖다 주더라도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안 갖다 주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처음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 지팡이 든 손을 하늘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각각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디번 게하시는 먼저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두고 되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였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이제 소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굿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굿을 하면 애기 무당이 굿을 열 번 하는 것보다 큰 무당이 한 번 하는 게 낫답니다. 그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를 할 때 신방을 가면 제일 첫 마디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게 첫 마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애기 무당 큰 무당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인도 어떤 이게 당신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개하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부인을 지금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 믿음과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미신과 고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반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어느 쪽이라고 해도 뭐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끌어가는 주도권이 수넴 여인에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수동적인 태도로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게하시가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가지 않았으면 걔가 깼을까, 안 깼을까? 예. 뭐 깼을 수도 있고 안 깼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엘리사가 가기로 한 이상은 이제 그 앞에 명령은 무효화가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니까. 예, 2번 엘리사 선지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 후에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포개 엎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아이의 살이 몸이 예, 차차 따뜻하였답니다.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침상에서 아이를 소생시킨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때와 같이 자기 아들이 소생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았는데 예, 그 한 그릇의 기름뿐이었던 그 기름이 풍성해지는 이적이 행해질 때도 앞에 5절에서도 동일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데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고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고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틀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은 유치한 기도, 이것은 안 유치한 기도,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가다 보면은 아, 이 기도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 이 기도는 바꾸어서 드리는 게 더 옳겠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내용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엘리사도 그와 흡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F번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그에게서 내려왔다가 근인 후에 다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아이는 무엇 후에 눈을 떴습니까?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아이들이 그 몸이 따뜻해지면 금방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뜻해지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한번 이렇게 빙빙빙 돌고, 예, 왜 안 되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과 같이 똑같다 한번 올라간 후에 내려오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필요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먼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것은, 예, 7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소생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구하는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고 난 후에 그 시간은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 몇 년 아니면 훨씬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찬 후에 응답하십니다. 집어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여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예,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예, 그 데리고 가다는 데리고 가라고 할 때 그 문자들은 들어올리다 가지다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림 받았을 때 다시 안고 이제 갔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과 같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영감을 받은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두 갑절, 예, 두 몫이라고 했습니다. 두 몫은 장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두 배를 달라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장자인 것가 되어 당신이 행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였는데 예, 그 동일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베푸십니다. 예. 큰 4번 38절에서 48절에는 두 이적이 있는데 예, 국과 빵입니다. 예, 빨리 하면 국과 빵인데 예, 그 보겠습니다. A번 다시 길갈로 돌아온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사원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38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예,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국은 아마 스프겠죠? 아무튼 예. 그 길갈은 굴러가다의 뜻인 것 우리 압니다. 예, 성경에 여러 곳이 등장하는데, 우리 2장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길갈은 그 여리고 근처. 예, 거기가 대부분 길갈이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길갈은 베델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 있었다고 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올라가면은 그 베델이거든요. 거기서 한 10km 더 간 곳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한 30km 북쪽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옆에 길갈은 유다 땅이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 그 베델 근처에 있는, 예, 길갈일 것입니다. 그 참고로 앞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하게 한 사건과, 소태에 있는 그 독을 없앤 이 사건은 연이은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이, 이런 기적인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앉았는데, 이 앞에 앉는 것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예, 배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엘리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국을 좀 끓이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 식사가 엘리사의 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엘리사가 지금 제일 어른이고 이곳을 본래 책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B번 한 사람이 나무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따와서 국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무리가 그 국을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솥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끓이다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예 죽음의 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국을 끓여야 되는데 그 학교 안에 있는 무슨 뭐 거기서 뭐 무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배추와 같은 다른 채소를 뽑은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안에 먹을 거 없다는 뜻이에요. 예, 굉장히 지금 극심한 그 어떤 기근의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들포도 덩쿨은 그 열매가 초록색 사과와 비슷한 소돔의 사과라고 추정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소돔 애플 또는 the apple of Sodom인데 예, 이것을 섭취하면 복통이 일어나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에 독이 있는 것을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 국에 썰어 넣었던 것 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열매에 독이 있는 것을 몰랐든, 그것을 썰어 넣은 것을 몰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거 먹으면 아픈 것은. 예, 그 죽음에 독이 있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죽음이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역해서 그 넣은 말입니다. 아마 먼저 국을 먹은 사람이 강한 복통과 구역질을 해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10번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을 갖고 오게 하여 그것을 솥에 넣은 후에 이제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까?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예, 가루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하면 밀가루입니다. 앞에 여리고의 물을 정화할 때는 소금이었죠. 이번에 왜 소금을 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는 국에 든 독을 제거할 때는 가루, 밀가루를 넣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예, 뭐 소금이나 밀가루에 무슨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솥에 있는 독을 없앤 것은 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는 죽음의 독, 죄의 독을 없애신 분이시죠. 예, 이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더 나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밀가루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무슨 기독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일반 밀가루에게 어떤 그 어떤 여성 사역자가 안수를 하면은 그 가루가 안수가루가 되어서 그 밀가루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으로 본 것은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자기 아픈데 바르고는 들어 누워있는 제가 사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또 아픈데 바르기도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예, 그 얼마나 처절하면은 그런 말을 다 믿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악용하는 그 참 악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있는 그 죽음의 독을 없애 주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설령 예수님께서 가루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루가 오늘날 어디 있을까 어떤 가루일까 찾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7번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보리떡 빵 이조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떡을 만들었습니까? 4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 처음 것인데, 그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먼저 거둔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둔 보리. 이 바알 살리사는 그 셋째 우상 또는 셋째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세겜에서 서쪽을 한 20km 지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 살리사까지 왔었다고 예, 그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처음 익은 식물, 맨 먼저 굳은 그 보리입니다. 예, 이게 처음,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처음 익은 식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왜 처음이라고만 썼는지 좀 아쉽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 3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예, 이거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먹은 양식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온전한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다 남쪽으로 이주하고는 없었고요. 예, 북쪽에는 그 여로보암 때부터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처음 거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얼마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까? 43, 44절 볼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이 묻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100명입니다. 예, 보리떡 20개는 20명이 먹을 분량입니다. 예, 그럼에도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예, 엘리사판 오병 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명이 이 먹을 분량으로 100명이 그냥 한 번씩 맛은 볼 수는 있겠죠. 라면 20개 끓여가지고 그 종이컵에다가 한 100개에다가 한 젓가락씩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정말 맛만 보는 것일 텐데 이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답니다. 이 일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의 초점이 엘리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마침내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때, 나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국에서 목회를 해볼 계획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국 사는 것을 자체를 또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을 제네바로 보내셨는데 예, 망망대해에 정말 일회 편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국내에만 있었으면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하셨고요. 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만 했다면 저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 또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와 성숙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신앙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그 경험이 또 그 체험이 온전한 것이 됩니다. 납은 국에 든 독이 가루를 통해서 없어지거나 보리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는 일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을 경험한 것보다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예, 의미를 언제나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없고 내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었다든지 세상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뭐 저는 제에게는 매주일을 보내는 것이 정말 기적처럼 여겨지거든요. 제가 주일, 예를 들어서 사부 마치고 나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음 주에 뭐 하지? 예,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머리가 까맣죠.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죠. 예. 뭐, 사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예, 뭐, 계속 생각하면 눈앞만 캄캄해지죠.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걸 보면 정말 기적같이 여겨집니다. 예, 물론 더 잘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울림도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아래에 경험과 체험을 주어야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체험을 말씀 위에 두면요, 이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 자꾸 그런 것들만 더 구하게 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음에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가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 올라갔을 때 살이 따뜻해졌지만 곧바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소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높고 또 자신이 정한 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더 적절함을 인정하는 것이 삶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때는 별로 없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차이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아니면 멈춰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안다. 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열왕기하 4장을 봤는데 여기는 다섯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 그리고 수넴 여인의 임신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국에 든 독을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식물 보리로 그 20명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100명이 먹은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완전히 그 우상 숭배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게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빛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슬퍼서 부른 노래가 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예,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데요. 예,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겁고 또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많이 들으셨죠. 그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인혜, 인자 이런 것 단어들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unfailing love. 예, 뭐 unfailing이 변함없는 한결같은인데 그 on은 부정접두고 failing, fail은 실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 헤세드 그 긍휼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번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 뭐 그 Love never fails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배워가고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랑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읽는 거랑 느낌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 여호람의 통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이 멈춤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생활을 하는 것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경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 또 거기서도 여기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그 삶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해 기원하게 될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 우리 각자죠. 놓아달라고 예,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과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까지 읽었던 거 예,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앞서 보내었음에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갔을 때 몸은 따뜻해졌지만 곧바로가 아니라 서서히 소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므리 가문의 아합과 아하시야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으로 가득한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또한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은 그 비와 바람을 뚫고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 역사의 인도자이심을 온 삶을 통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고 가꾸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이미 오래 지났는데 이런 시대에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며 이웃한 나라 사람에게 실제로 총질을 해대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상대에게 경청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온 인류가 공생과 공영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평화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각의 구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방법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인정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